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6달 동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본당과 부속실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방문하여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사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트립, 학위 봉사 등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특별금요기도회를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합니다. 해당되는 교구는 기도원에, 다른 교구는 예배당에 오시는데 뭐 해당되는 교구라도 건강이 안 좋고 하신 분, 기도원까지 오기 힘든 분들은 다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속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이와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주로 명함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을 아주 조금 알려줄 뿐이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이 명함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또 명함의 한계는 지나친 자기 과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게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실전에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에 남미에 있는 페루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쿠스코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쿠스코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해발 3,400m 높이에 있습니다. 리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스코로 가는데 저와 동행하신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방위 출신이라면서요. 그 꾸스코에 가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는데 목사님 미리 배 타기 전에 멀미약 먹는 것처럼 고산병 대비하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저는 육군 대위 출신이고 헬기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데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여튼 전부 다 그 미리 대비하는 약을 먹고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드디어 쿠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헬기 조종사 대위 출신 목사님 잘 서지도 못하고 바로 호텔 방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뜻밖의 저는 멀쩡하고 음식도 더 맛있고 얼마나 쿠스코 거리도 잘 구경하고 그 다음날 마추픽추도 잘 갔어요. 그 마추픽추가 쿠스코를 통해서 가는데 이 조종사 출신 목사님은 마추픽추에 아예 그 다음날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 방위가 위대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흔히 말하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이렇게. 아니 뭐 명함에 대위 출신이라고 써 있으면 뭐합니까? 잘 서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실전에 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도들도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일 때 야,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남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면 좋을까요? 부산에서 장로님들하고 어떤 새로 생겼다는 식당에 갔는데요.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우리 보고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술을 제일 잘 마시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분이. 제가 이렇게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술 많이 먹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 마음이 목사같이 안 보이고 주당같이 보이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나요? 뭐 이렇게 풍기는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게 뭐 있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파네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건데요. 나타나서 남에게 드러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런 걸 파네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뭘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까? 그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존경하는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계시다가 이제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해야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지도자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백성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저를 지도자로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석 달 이후에 우리 부모님이 갈대상자 안에 담아서 띄웠는데 아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왕의 딸이 내려왔다가 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야, 이분은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정말 신비롭구나. 생각을 하겠죠. 제가 여러분 40년 궁궐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군사를 인솔하는 법을 배웠고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제가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지나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지도자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모세 모세 그러면서 열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어봐도 모세가 자신을 그런 걸 가지고 소개한 게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학벌, 뭐 가문, 뭐 직업, 뭐 지위 이런 거 가지고 명함 주면서 할 텐데 모세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열 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애굽 땅에 임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였죠.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쫙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광채가 어디서 나는 거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광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결과로 배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전등불을 밝히는 그런 빛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오랫동안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말씀에 따라 살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눈빛이 안정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겸손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아, 뭔가 다르다, 이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냄새가 풍기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똑같았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면서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지람 하시고 모세를 높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를 높여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우고 뭐 이런 걸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역시 모세를 높이시되 그 근거를 그런 데서 찾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모세가 월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거, 이게 모세의 실력이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적 실력이죠. 명함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게 모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사도를 만납니다. 근데 바울사도는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환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의 암시가 나오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사방에서 우겨싸는 사람들이 있었다. 답답한 일도 많이 당했다. 박해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거꾸로 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가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육체, 바울의 육신이 아프고 뭔가 불편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방향에서 어려움이 와도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그냥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이 사람과 갈등, 저 사람과 갈등하면서 다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바울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지르다가 뭐 이런 고통을 겪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도록 가서 섬기는 건데도 그들이 바울을 알아주지 않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찌꺼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존심이 상하면 참질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많이 만났는데요. 평소에는 천사 같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뒤집어져가지고 교회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자기 그 자존심 것 때문에 막 교회를 쪼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 저게 저런 거구나.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바울이 천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는 유대 사회에서 전도 양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찌꺼기처럼 취급당하고 쓰레기처럼 밟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견딥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판을 깨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장을 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는 당당했어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 9절을 이번에는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겨싸러 오는 사람들이 사방에 많았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무너졌느냐? 아니다. 나는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내가 많이 당했지. 그래서 내가 다 끝을 봤느냐? 아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나는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 거꾸로 졌다가도 내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실력이었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사람 원래 둔하고 목석이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걸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같은데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다 읽어보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예민하고 논리적이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그런 분이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고 누구보다도 괴로워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그가 뭐 학벌, 문벌 이런 거 좋은 거가 그의 힘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를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게 견뎌나갈 수 있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승리하도록 만드는 힘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힘이 그를 일어서게 만든 것이. 여러분 그 얘기가 13절과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죽음 같은 고통을 많이 겪지만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죽음을 짊어지는 게 뭐겠어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죽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평소에는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죽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타나토스는 그냥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고 네크로시스는 죽어가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네크로시스라는 말을 쓴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은 나도 날마다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내일도 죽음 같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가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로 특징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는 거, 뭐 기도를 하는 거, 남을 좀 돕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표지는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인생, 위기가 많은 삶을 살지만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승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강원도 영월, 거기서 영월군 기독교연합회 집회가 1회로 열렸어요. 총 7번 모이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1시간, 2시간씩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 시작하는 날인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금방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아, 그때서야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영월에 와서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온 지가 15년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바쁘겠지만, 내일 저녁까지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들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전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회장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은 순복음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영월 읍내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막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 동네가 있습니까? 사람이 삽니까? 사람 안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400m 되는 데까지 올라가고 진짜 인가가 한 집도 없는 그냥 산 속에 경사가 가파른 곳에 그 교회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옆에 산림집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연을 듣는 거예요. 비가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참 신선한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 목사님 네 분이 말씀하는 사연은 이거였어요. 15년 전까지 부산에서 잘 목회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40대밖에 안 됐는데 말기 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다 했고 항암을 30번이 넘게 받고 이제는 대꼬챙이 같이 말랐고 병원서도 다 손들고 이제는 뭐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잡수셔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강원도 영월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겠느냐. 그래서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영월로 갔는데 그 임대 예배당인데 임대료를 못 갚아갖고 빚만 잔뜩 있는 목사님 가진 걸로 다 빚을 정리하고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거기 교회를 폐쇄하고 이 산에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경사도 진데 목사님이 목수도 하고 미장이도 하고 직접 다 해가지고 비탈을 다 개간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실도 만들고 살림집도 만들고 잘 만들어놨어요. 솜씨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못 하나 박다가 손등을 내리치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잘 해놓고. 그리고는 뭐 거기 화원같이 가꿨는데 에덴 동산인가 할 정도로 예쁘게 해놓고 블루베리 무슨 베리 베리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심어서 사람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제가 가서 거기서 감동받은 건 뭐냐 하면은 이 두 분이 천상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환한지 몰라. 그 십몇 년 전에 그 부산서 그냥 사모님은 다 된 거 아니에요. 항암을 30몇 번을 하고. 근데 지금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그 영월 읍내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태워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 농사진 걸로 대접하고 그 작은 예배당에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경건한 예배가 있고 진실한 교제가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그 집회에 한 40대쯤 돼 보이는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저도 이 목사님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서울에 오는 일 있으면 요새도 영락교회 예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탈진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를 15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 네 분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실력이다 실력.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도 없이 원망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 거기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목회자의 가정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아내와 함께 꼭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빳빳한 종이에 황금 글자로 새겨서 명함 나눠주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은 감방에 있는 22살 된 중국 여자 사형수 그 사람을 죽기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매번 나눠줬던 안희숙 여사님 좋은 양복 한번 입으시고 그냥 남에게 다 어려운 사람 입혀주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모아가지고 막 와서 소리 지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으시고 매일 밤 예배당에 가서 자신을 향해 악담을 퍼붓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어느 날 밤 예배당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엎드러져서 회개했다는 어느 장로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락교회 와서 그 먼 거리 2시간씩 걸리고 3시간씩도 걸리는 걸 지팡이 짚고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갈아타고 갈아타면서 오시는 노 권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40년씩 하고 찬양대석을 몇십 년씩 지키면서 그냥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고 가봤자 그냥 오지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그들을 사랑해서 나눠줄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또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 선교사님들 한 명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게 하려고 도로도 안 좋은데 낡은 봉고차를 몰고 달려가는 그 산골짜기 깊은 데까지 가는 많은 농촌교회 목사님들, 그 실패해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집사님, 보기 좋게 낙방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나가려는 문을 닫으신 하나님, 더 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치고 기도하던 제 친구, 희망 없는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 부르실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 동료들,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모습이 진짜 빛나는 명암이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영적 실력. 사탄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는 실력. 여러분, 그런 실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아니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2025년 새 달력을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애워 싸려는 세력,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박해 같은 것들,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세력들은 여전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그거를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박사 깨지기에 그런 연약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게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니까 이제 내 명함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예요. 진짜 저는 그걸 잘 담은 기도가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그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능력이고 그때 그게 우리의 명함이 되어서 아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인간적인 명함을 손에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젠 그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고 진한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